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아니라. 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잉태했어요? 목욕을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어떤가요? 한 여인이 이제 다윗 왕국에서 이제 다윗이 몰락하는, 정말 다윗이 이제 비참한 그런 위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국은 10장까지 올 동안에 엄청나게 이 번창을 했습니다. 우리 10장에서만 봐도 마지막 그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함이 마지막 점을 찍는 아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하룬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나하스가 죽은 것을 알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죠, 다윗이. 그렇죠? 그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서로 관계가 좋아지기는 커녕 그 하룬 왕이 모욕과 멸시를 주었죠. 망신을 주었죠. 그래서 이 조문 사절단들이 망신을 받는 그런 일 때문에 암몬과 다윗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을 이제 용서할 수가 없어서 쳐들어갔죠. 갔는데 암몬은 무찌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죠. 암몬이 북방에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지역에 있는 군대들이 장마치 4개국이 3만 2천 명의 용병을 파견했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가서 싸움을 했는데 용병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 암몬족을 쳐들이기 위해서 쫓아갔더니 암몬족이 도망을 가서 라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철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족들이 다윗에게 그 당한 분을 못 이겨서 군대를 다시 모집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모집하고 다윗에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쳐들어가서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섬멸을 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수비대를 두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이것이 지난 주에 우리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암몬족한테 은혜를 베풀고 화치를 하려다가 이것이 전쟁이 되어버렸는데 암몬과의 전쟁으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확대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 이용을 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암몬뿐만 아니라 아람족까지도 무찌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족을 전멸했다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다윗이 인근 모든 국가를 정복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다윗 마음속에는 아람을 정복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암몬 때문에 결국은 아람까지 무찌르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아주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전쟁 속에서 그것이 불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다윗 왕국에 엄청난 축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뭐 걱정할 게 없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번영되고 승승장구 발전해 나가는 다윗의 왕국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국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움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다윗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왕국이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 왕국이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바로 말씀, 이 말씀 11장 말씀이 다윗이 이제 저지른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11장 말씀의 제일 마지막 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윗이 이 11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나쁜 일을 했길래 어떤 악한 일을 했길래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의 소위가 소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소위 중위 대위 뭐 이런 계급이 아니에요. 소위라는 건 그렇죠. 다윗의 한 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의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악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이 너무 악하다는 얘기.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다윗인데 다윗이 한 일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 사무엘하 8장 이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배웠었는데 그때 8장에 뭐라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8장에 있는 두 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브루클린에 가든지 맨하탄에 들어가든지 롱아일랜드 볼링장에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 다윗에게 드디어 그 소위가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악하게 되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이 11장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말씀 중에 이제 다윗의 병죄에 대해서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범죄가 뭐냐면 우리가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은 거에 보면 밧세바를 취해서 그를 갖다가 범했다는 것이. 자, 이것이 이제 큰 죄인데 이 범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새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 보니까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네.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전쟁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전쟁을, 때를 정해놓고 했다는 것이에요. 아, 무슨 전쟁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해놨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비가 오는 때 우기가 있었고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어요. 그럼 여름철에는 비가 오는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춘분, 3월 3분이 며칠이죠? 정국목 원장님, 춘분이 며칠이요? 네, 3월 21일이요. 21일이 춘분인데, 그때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거죠. 봄에 날씨가 된다는 것이죠. 그 춘분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파종을 다 해서, 씨를 다 뿌려놓은 때고, 밀이나 보리를. 그리고 추수를 하려면은 조금 더 기다려 한 5월달쯤 가야 돼요. 그러니까 3월 그때서부터 5월달까지 한 두 달 동안이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길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공급이 원활한 거예요. 그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하고 또 추수 때가 되면은 자기네들은 또 쉬어요. 그래서 각자 추수해서 또 일하고 그리고 추수 끝나고 나는 또 쉬었다가 다시 전쟁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년 이 3월 이때쯤에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되면 왕이 이제 자기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바로 그럴 때가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보냈다는 얘기는 다윗은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왕이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는 자기의 가장 강한 왕, 이 장군인 요압과 그 부하들만, 군사들만 전쟁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러 갔네. 어디로 전쟁을 하러 갔냐면 암몬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암몬에는 왜 전쟁을 하러 갔냐면 10장에 보면은 전쟁을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 암몬을 따라갔더니 암몬이 도망을 쳐서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는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러 이제 암몬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거기 보니까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암몬 자손을 완전히 무찔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까 라빠를 애워쌌대요. 라빠가 뭘까요? 라빠. 라빠를 애워쌌다는데 라빠는 이 암몬족의 주된 성이에요. 걔네들이 왕이 암몬 왕이 살고 있는 성이 바로 이 라빠성인데 라빠성은 굉장히 견고해요. 이게 성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는 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사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 그게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이게 난공불락인지 이 성은 이때까지 한 번도 점령이 된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성으로 이 암몬족이 다 도망가서 피하고 있으니까 그 성을 쳐부수기 위해서 밖에서는 다 무찔렀고 그래서 그 성을 쳐부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있어요. 이 라빠라고 하는 성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성이었지. 라빠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에요. 암만. 이 라빠가 암만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수도를 갖다가 암만이라고 정했다는 건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라빠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다가 그렇게 이제 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있는데 그 다음 말해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면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안 하고 예루살렘에 자기는 남아있어요. 부하들은 가서 전쟁을 함께 하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2절에 범죄가 발생. 이게 배경이 지금 왜 이 범죄가 일어났느냐는 배경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드디어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때에 좀 이제 해가 질 무렵 이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침상에 저녁에는 침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녁 때는 침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돼요. 저녁 때에 침실에서 나왔다. 침상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낮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당시 풍속 중동 지역은 지금도 한낮이 되면 잠을 잡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풍속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걸 보고 옛날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게 낮잠을 자가지고 말이죠. 지금 왕이 남은 전제한테 낮잠 자고 앉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쭉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니까 이게 참 용감해요, 무식하면 굉장히죠. 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습관.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낮잠을 자겠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낮잠을 이제 좀 쉬고,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바람이 좀 선선해지니까 임금으로서 이제 어디로 올라갔느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 해서 왕궁 지붕 위에서 아니 왕궁 지붕을 어떻게 타고 올라갔나. 저도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스라엘이 집들은 이렇게 스레트가 돼서 이렇게 왕궁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지붕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붕으로 금방 올라가서 지붕이 마당처럼 넓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수를 해서 밀이나 보리를 말리기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그런 일도 하고 또 너무 더운 때는 뭐 거기서 잠도 잘 거고 또 한밤중에는 별을 보면서 별을 세면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지붕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아이고 덥구나고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서늘하니까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지붕을 거리니까 어쩌면 왕은 자기의 직무인지도 몰라요. 대군들과 대신들이 전쟁을 하러 갔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좀 이 고지대 좀 높은 데 세워져 있죠. 거기다 지구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내려다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성이 좀 약간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성은 위쪽에 있고 여기서 낮은 쪽으로 이제 집들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다윗 왕국도 그렇게 되니까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집을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녁에 보고 있는데 뭘 봤어요? 지금 이병택 집에 뭘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다. 이 여인은 밤에 목욕을 안 하고 왜 저녁에 했을까? 아니면 새벽에 하는가?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여성들의 이 집 구조를, 사람들 집 보면 집 마당에 이런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때 정도 시간이 되면 보통은 다 목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 나쁜 거겠어요? 목욕을 하는 사람이 나쁘겠어요? 올라가는 사람이 나빠요. 하여튼 그 성경은 그런 얘기 누가 나쁘다고 안 하는데, 다윗이 목욕을 하면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봤던 거예요. 근데 여인만 봤으면 좋은데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목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한 35 이 정도 돼서 목욕을 했으면은 얼른 아예 반대로 하고 왔을 텐데 아마 안 그랬는가 보죠. 그러니까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범죄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죄인이 누군가 조사를 하면서 왜 조사를 할까요? 다윗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우선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이 왕국이 남아있는 것 직무유기예요. 왕은 전쟁터에 나가야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살만 해지고 뭐 생각해보세요. 아람 군대까지 정복을 해서 그 제국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암몬 정도는 싸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여인을 보면 아, 저 여인이 남편이 아마 군인인가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그래 이러고 나서 그냥 쓱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죄를 짓을 때는 마음이 꼭 이렇게 호기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인이 보니까 아름다워. 누군가를 괜히 알아보기 시작.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3절에 보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그 여인이 이제 누구냐면은 누구라고요? 누구의 딸? 엘리암의 딸? 누구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 엘리암은 이 23장 34절에 가보면은 이 사무엘에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에서는 굉장히 요직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히멜렉. 그리고 실제 또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암이 이제 그 아들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다윗의 이제 모사,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뭘 자문을 구하면 자문을 구해주는 굉장히 다윗의 선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었으니까 좀 젊겠죠. 그런 딸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암 나중에 보면은 이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압살롬이 배신을 할 때,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배신하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모반을 하는 편에 들어가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아마 이때 사건이 문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암메엘도 이 아히도벨도 전부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다윗 왕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한 장관 집안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면 참 누구 집인지 딸이 참 좋은 딸을 뒀구만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햇이라고 하는 종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햇은 이방인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아도 또 누구냐면 이 사람도 장군이에요. 다윗에게는 나중에 요 뒤에 역사를 보면은 30명의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한 사단, 대대장, 사단장급의 그런 장군이죠. 바로 이 우리아는 사단장급의 그런 장군이에요. 그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조사할 필요도 없었는데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까지 알고 나니까, 아, 그러냐? 하고 3절에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여인을 감상도 했고, 누군지도 알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문제는 4절에서부터 문제야.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는 그 여인을 범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여기서 심각하게 여기서 데려오게 하고 이 말이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굉장히 번역을 아주 순하게 해놨어요.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 본래의 원어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뺏었다는 얘기. 이 단어가 데려온 게 아니라 뺏었다 하는 빼앗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이방민족부터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왕이 없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왕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얼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왕이 너희들의 물건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들의 물건을 빼앗게 되고 너희들의 가족도 빼앗고 너희들의 돈도 너희들의 물건도 너희들의 땅도 집도 다 빼앗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말도 빼앗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필요하냐? 그래도 왕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이미 이 사무엘은 왕의 나쁜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왕의 나쁜 행동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나왔어요. 여자를 빼앗아 왔다. 탈취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자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야,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전쟁터에서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생명을 살려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일을 갖다가 다 해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은 것을 전부 다 나누어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부터는 달라지기 여기서부터 다윗에게는 악한 것이. 자, 다윗은 말이죠. 지금 범죄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나면 좋겠는데, 그리고는 다윗은 이 범죄를 그냥 덮으려고 했는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5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애를 가져버렸네. 애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왕에게 전가를 받습니다. 임금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애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 바세바도 보통 용감한 여자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입담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왕한테 이보시오 왕,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제 이렇게 돼서 큰일 났어, 당신이 책임지시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가 생기니까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제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을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굉장히 잘못했던 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 영적으로 지금 나태한 상태에 있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고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위협에서 피해다니고 이럴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옆에 늘 계셨다. 그래서 다윗을 하는 게 이기겠는데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져버렸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다윗이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다윗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되고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않아요. 다윗은 영적으로 게을러졌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만 요번에 잘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잘 되고 섬기는 사람 제가 하나도 못 봤어, 솔직하게. 어려우면은, 저를 불쌍히 여겨줘. 그 하나님은 속아요. 야, 불쌍히 여겨줘야지. 하고 불쌍히 여겨줬어. 잘 되고 나면은, 야, 속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죠. 건강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제가 아들만 하나 주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겠습니다. 아들 하나, 20년 만에 아들 하나 남은 그 아들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정말 하나님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사업이 잘 되면 사업 때문에 회사 교회를 못 나가요.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죠. 건강하면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건강 있으면 볼링 치러 가는 게 바빠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돼요. 일이 바쁜데 건강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죠. 어려울 때는 여호와께 묻자오네. 여호와요. 오죽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겠어. 우리 직장에서 축복을 내릴 때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정말 감격해서 울부짖던 다윗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넉넉해지니까 다윗은 이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가요? 아, 기도 많이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다는 얘기는 다른 곳을 보지 않는 것이지.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것이지.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암몬 족과의 라빠 성 앞에서 지금 칼을 들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지금 장수들 앞에서 이 성을 어떻게 묻힐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왕국에 혼자 남았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이것이 영적으로 게으름이에요. 사실 영적 게으름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봐야 할 것을 봐야 돼요. 보지 못할 것을 보암직한 이런 것이 우리 범죄를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지 않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 주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사람이 게을러지잖아요. 자꾸만 그죠. 그래서 뭐 좀 하면 아 이거 다음에 해야지. 운전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졸음운전이에요. 여러분 운전 한 4시간만 하이웨이 똑같은 길 간다고 해보세요. 아, 어떤 사람도 깜빡하게 되죠. 졸게 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영적으로도 이렇게 졸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영적으로 늘 우리가 뜨겁게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나한테 좀 게을러지고 깜빡 졸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심각하면 돼. 그 다음에 가장 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식이요. 아, 흐리멍텅하고 자기가 쉽게 습관에 의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이런 것이 영적으로 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안 할게요. 아, 재미난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얘기.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늑대를 잡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알라스카에 가면은 저 추운 겨울 얼음만 있는 그 알라스카에 가면 에스키모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렇게 잡아요. 늑대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늑대를 어떻게 잡을까요? 몽둥이로 때린다. 밧줄을 늘어놓고 거기 또는 다리를 당긴다. 굴을 파놓고 덫을 놓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냐면 늑대를 잡을 때 자기가 쓰는 창을 그 창에다 날카로운 칼을 양날로 있는 칼을 갈아서 아주 예리하게 배초하게 갈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리고는 얼음에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늑대가 딱 피를 핥아먹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딱 세워두면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피냄새를 맡고 야 여기 뭔가 짐승이 있구나 해서 피냄새를 맡고 그리고는 피냄새에 취해서 그것을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근데 핥다 보니까 이 창 날이 너무 날카롭거든요. 그 피 발라놓고 금방 갖다 없어지죠. 그런데 이래 핥다 보니까 자기 혀가, 자기 입이 거기서 찢겨서 피가 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날씨는 춥죠. 창날은 차갑죠. 자꾸 핥다 보니까 날에는 그 발라놓은 피가 아니라 자기 입에서 찢어져서 나오는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 피를 빨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피를 자꾸 흘리면서 결국에 낮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늑대가 거기에 쓰러집니다. 무섭죠. 늑대가 그렇게, 그러면 에스키모는 나중에 가보면 늑대가 추운 데서 이렇게 부들부들 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럼 죽기만 하면 돼요. 이미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늑대는 죽었어요. 무섭죠. 영적인 나한테는 우리를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영적 깨어있어야 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 말씀,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 내가 이래도, 내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워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죠. 게으름을 피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려고 징계도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도록 만들어놨어. 사탄은 우는 뭐같이 생겼다고 했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비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순간 방심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죽습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 들어가 죽게 돼요. 또 이 깨어있지 못하는 잘못된 거예요. 영적 쓸데없는 호기심. 쓸데없는 관심. 자꾸 쓸데없는 관심. 지금 다윗이 그런 관심을 갖게 된다고. 자, 이런 범죄를,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범죄를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범죄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여자가 애를 가졌거든요. 자,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13절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참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난 사람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다윗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인데 율법에 여인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저 여인을 갖다 범했구나. 그렇다면 저 남편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다윗이 머리가 아프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아들, 그 남편을 소환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야,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왜 돌려보냈겠어요?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야는 한참 전쟁을 하는데 왕의 명령으로 자기를 부른다니까 포상금을 주라. 웬일인가 하고 불나게 오겠죠. 오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 요압 왕은, 요압 장군은 잘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잘 있느냐? 전쟁은 어떻게 잘 되느냐?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다윗은 자기 범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 전쟁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이 사람을 부르고, 한 사람은 지금 충성을 하고 있어요.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 잘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군대 잘 있느냐? 우리 전쟁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잘 되고 있느냐, 잘 되느냐, 요 말이 이스라엘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평화를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다윗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두려워요. 지금 뭐 사람을, 지금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평화, 평화, 샬롬, 샬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성경을 이게 원어로 해놓게 된 것을 읽어보면은 너무 정말 가정스러운 다윗의 모습이에요. 나쁜,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놓고, 그래, 전쟁도 잘 되고 있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이게 뭐예요? 우리아가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자고, 그럼 애를 낳아도 나중에는 이 애는 우리아의 애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나 우리아가 DNA 검사합시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우리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우리아를 강제 소환하고 그리고는 바세바 아내와 잠을 자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줄 엄청난 배려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난 여기 흉계가 들어있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문제가 가서 네 임금님 알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왕이시고 그리고 딱 나갔는데 잠을 자는데 도대체 이 친구가 집으로 가지 않아요. 다윗 왕궁 내에서 자기 집까지는 거리가 뭐 이거 5분도 10분도 안 걸려요. 걸어가봤자.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다윗의 종들이 살고 왕궁의 종들이 살고 있는 그 방에 가서 종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집에 안 가요. 이 친구가. 아 이게 다윗 왕이 너 휴가도 특별 휴가다 하면서 최지영 자매하고 같이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최창호 형제가 아, 전 휴가 안 갈랍니다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상하니까 다윗의 신하가 그것을 봤어. 그리고 왕한테 가서 임금님 집에 가서 자라는데 이 친구가 집에 안 가고 종들한테서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우리아를 불렀죠. 너 왜 가서 안 자니. 자 우리아가 뭘 안 자니. 왕이시여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야, 이건 지금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전쟁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의 장군인 요압 장군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싸움터에서 지금 들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해야 될 내가 그 동료들과 우리 법궤와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우리 백성들의 전쟁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왕이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떠한지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아주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서 잘 수가 없어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이거 뭐 대책이 없으니까 자기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는 밤새 술을 먹입니다. 그 술 취하면서 이 우리가 장수가 술 취했어요. 이럴 때 술 먹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성도도 이럴 때 술.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다윗이 그러면 집으로 가겠지 했는데 야, 이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가고 그냥 다시 또 종들 집에서 자요. 그러니까 임금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1차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다윗이 자기가 배웠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걸로 다윗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또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번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요압에게로 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줘요. 뭐라고 편지 써주느냐 하면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가 만약 도착하거든 가장 치열한 전투에 선봉장을 내세워라. 그리고 상대가 공격해오거든 너희들 뒤로 도망을 가거라.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청부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 지금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딱 써가지고 밀봉 딱 해서 우리아 장군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시오. 자 우리아 장군은 뭣도 모르고 네 하고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사형장이에요. 사형. 자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덜렁덜렁 들고 요압 장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아 장군이 바세바 자기 아내 바세바와 이 다윗의 관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요즘도 많이 말합니다. 이 성경 실장을 설교할 때 우리아처럼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군 되고 싶으세요? 우리와 같은 장군, 이병택 집사님 우리와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우리와 장군 같은 사람? 천만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는 우리와 전 충성된 장군이 되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와는 자기 아내 바세바와 다윗의 이 불편한 관계의 진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불림을 받았을 때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윗 왕 앞에서 술을 먹고 가서 자랑할 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알았다는 사람도 있고 몰랐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는 그 답을 안 써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조심히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스테른버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알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서,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휴가 갔다 온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은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 오장군 참 이거 나쁜 소식인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내가 예루살렘에 휴가 갔다 왔는데 이런 소문이 있어. 당신 부인하고 말이야 다윗 왕하고 그렇대. 자, 그런 소문이 만약에 이 동료로부터 들었다면 이 우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이 왕이 우리아 보고 너 잠깐 예루살렘에 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아 난 이제 죽었고 드디어 이 왕이 뭐 때문에 나를 부를까? 내 아내를 갖다 범하고 있어도 모자가 나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봤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탁 보니까 다윗 왕이 탁한대요. 그래, 요압 장군 잘 있어. 그 순간 속에서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이 더러운 놈을 내가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의 아내를 이런 순간, 이건 대는 뭐를 그러나 이 신학자의 서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분해하겠죠. 그런데 이 왕은 웃음 하나. 집으로 딱 발걸음질 하려다 보니까 아내 얼굴이 딱 떠오르는데 분노가 겁나. 더러운 엑스년. 내가 어떻게 거기가 살 수 있어? 악남. 그거는 어디 가서? 종들 밑에 올라가서 같이 자는 말이야. 아, 그거는 막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데 임금은 그것도 모르고 왕은 또 술 먹여준다. 그러니까 아, 잘 됐고. 술 먹고 선물까지 보내주고 이러니까 아마 우리아는 그때 그 속에 분노가 말할 수 없었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그 편지 들고 가면서도 그래 편지 이번 전쟁 가 차는 뭐하나 내 힘은 그냥 내가 전쟁 터 제일 앞에 뛰어나가지고 그냥 차가 진짜 죽고 말지.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 근데 여기 보면 그 말도 틀린 것 같고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바세바는 굉장히 지혜로운 애인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열왕기 상 이런 데 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단 선지자하고 아주 결탁을 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전략을 잘 짜고 이 계략을 굉장히 잘 짜요. 그런 걸 봐서는 이 바세바는 굉장한 여자 같아요. 웬만하면 애를 가졌으면 어떻게 하나 지금 본인이 고민이 될 텐데 왕에게서 그걸 또 약간 협박을 하는 거야. 어떡할 거야? 나 책임져. 아니면 뉴욕타임즈에다 바로 얘기할 거야. 난 왕이 이렇게 했다고.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 바세바는 굉장히 영리한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일단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초점은 다윗의 범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왕에게 갖다 줍니다. 요압 왕,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왕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우리아 장군을 가장 위험한 전선에 보내서 앞장에서 보내고 싸움을 붙여라. 그럼 도망가라. 그래도 피해라. 그리고 죽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거예요. 바세바의 관계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압에게도 어쩌면 비밀을 지켜라 했겠죠. 요압은 충성스러운 충견이에요. 왕이 나한테 이걸 부탁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전쟁 제일 앞자리에 딱 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싸움하게 하고는 요압이 자 군대를 뒤로 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아 장군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장군들 거기에 있던 또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이 몇 명이 또 따라서 죽습니다. 다 후퇴해버립니다. 다윗의 범죄가 점점 확대되어가지고 한 여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백성조차도 죽음에 이끌게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정말 이게 왕이 아니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말 전쟁을 할 때요. 히틀러에게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 누군가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시죠? 롬멜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 북부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우리 대전차 뭐 이런 전쟁이 거 있죠. 롬멜은 사막의 여우라에서 사막 전쟁에서 최고였어요. 그래서 독일 이 히틀러 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보다도 롬멜을 더 칭송을 했어요. 그 롬멜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고 사막의 여우라에서 연합군들이 롬멜하고 붙으면 다 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롬멜이 베를린으로 소환이 됩니다. 히틀러가 그 당시에 공군참모총장, 공군사령관 괴링이라고 하는 괴링도 아마 여러분 괴링 장군을 통해서 괴링이 소환을 합니다. 롬멜 장군 베를린으로 올라오시죠. 그래서 롬멜이 올라가니까 롬멜 앞에 이 괴링 장군이 얘기하는데 당신에게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독약을 먹고 죽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독약을 만약 먹지 않으면 너는 비참하게 죽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 이건 누구의 명령이냐? 히틀러의 명령. 히틀러는 그 당시에 이 독일 군인과 상들이 자기보다도 롬멜을 더 하니까 거기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롬멜 살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롬멜이 그걸 눈치를 미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주는 독약을 먹고 15분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 죽으니까 히틀러가 금방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 롬멜의 장군 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남편은 우리 독일의 영웅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정말 우리 전 독일 군대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남편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질병으로 죽게 된 것을 무척 아파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독일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당신의 평생 먹을 것과 평생 이런 걸 변수를 다 써서 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이 내가 보기 히틀러가 다윗한테 그 수법을 배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요압이 이제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알고는 왕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고서를 딱 써서 부하직원 전령을 딱 보내가지고 야 너 다윗 왕한테 가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해라.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아 장군이 죽었는데 이걸 가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쫓겨서 우리 군대가 몇 명 죽고 도망 나왔다 이러면은 왕이 혹시 화를 확 낼지 모른다. 그럴 때는 네가 뭘 할 것이냐 딱 한마디만 해라. 왕이시여 우리아 장군도 죽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령이 자기는 뭣도 모르죠. 그리고 들어가서 왕에게 전쟁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이 암몬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정말 도망을 갔어. 우리 군인이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분노를 막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군 우리가 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21절은, 자, 아, 20절부터 보세요. 20절, 21절 보세요. 이제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메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다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만약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막 전쟁을 하는 장수가 전황도 모르고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해서 무모한 전쟁을 할 수가 있었느냐. 전략도 작전도 없이 그러면서 21절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여룹베셋이 누군지 아세요? 여룹베셋? 이게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룹베셋의 기드온의 이름에 다른 것이 여룹베셋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인가요? 6장인가? 9장인가? 9장이겠구나. 거기에 보면은 이 기드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 땅에서 첩의 아들을 첩의 여인을 사귀어 가지고 거기서 아들 하나 낳은 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아들이 한 70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죽게 되어 하니까 그 후에 기드온의 그 권세를 갖다가 이 서자 세겜 땅에 있는 처백에서 난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 아버지의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 기본적이 족속에게 므낫세 족속에서 난 아들 6,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최초의 왕을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으로 호칭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 권세를 믿고. 그리고 나서는 세겜 땅에 가서 세겜이 안 나오니까 세겜 지역을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막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느냐 하면 여기 보면 데베스라고 하는데 테베스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테베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보면 숙곳성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테베스에 가가지고 전쟁을 이제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배신하는 이런 백성들을 쫓아서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테베스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이 씩씩거리고 오는 걸 보고 한 여자가 맷돌을 던져가지고 죽입니다. 아비멜렉.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데베스 그 성에 갔다가 가까이 갔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너는 그 전사도 한번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전략과 작전도 없었느냐 이걸 지금 요압 장군에게 만약 다윗이 추궁을 하면은 그때 대답할 말이 뭐라고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와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쭉 보면은 그 얘기 쭉 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 급하니까 왕이 묻기도 전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먼저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왕이 아무 말도 안 하고는 그리고 대답을 하기 뭐냐면 그러냐? 그러고 나서 25절에 아주 명언을 하나 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압에게 말하다 어떻게 이 일로 야 이거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 이 얘기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 왕이 지금 전쟁이 적고 이런데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인다. 뭐요? 칼에 맞나 죽는 거는 그게 어떡하겠어? 칼이 무슨 사람 봐서 죽이냐 이 말이죠. 칼을 이렇게 들으면 누구나 죽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면서 힘내고 담대하게 싸워라 하고 대안하게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감쪽같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범죄를 가리면서 모든 것이 가리워졌다고 지금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범죄를 가리는 게 다 가려졌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바세바를 이렇게 불렀을 때 뺏었을 때 그 저녁 때 누군가 본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저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봐라. 또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저 또 같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문이 안 날 수 없어요. 그럼 바세바가 또 애를 가졌어요. 또 사람을 보내서 임금님 저 왕이시여 나 애 가졌어요. 그럼 또 간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아가 오고 나서 죽게 되면 이 전령 받다가도 요압이 편지를 보고 알았죠. 사실 다윗은 이 범죄를 가리면 다 가릴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 범죄는 온 세상 소문이 나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이정근 집사님도 다 알아버렸다. 다윗이 나쁜 짓 한 거죠. 이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범죄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윗의 잘못한 이 범죄는 뭐냐면 점점점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속여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를 속여 자꾸 그래서 남을 속이게 되고 자꾸 이렇게 거짓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자꾸 잘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점점점점 잘하면 아주 인정사정으로 모른 척해져 버려요. 이게 범죄의 특징. 잘못한 사람이 그래서 더 큰 소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이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가늠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다윗이 오늘 저지른 이 범죄는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의 제6계명이 뭔지 아세요? 최지형자매 제6계명이 뭐죠? 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벌써 얘기를 했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왜냐면 세례교육 때 지난번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뭐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쓰여있는 글씨가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라든가 내 이웃의 종이라든가 남종이라든가 여종이라든가 내 이웃의 나귀라든가 내 이웃의 말이든가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이웃, 자기 이웃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첫 번째 저지른 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우리는 이걸 간음으로, 아니, 간음해서 죽었구나. 처음만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탐욕을 저지른 거예요. 이웃의 것을 가서 탐심,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탐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빼앗아 도적질을 했어요. 없을 때. 그리고 간음을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막 하죠. 괜히 장군 불러놓고, 아닌 것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살인까지. 전부 살인까지. 십계명 그냥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조차도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은 모든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라는 게 무서워요. 죄는 말이죠. 일단 죄를, 모든 죄라는 것은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은폐하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을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범죄를 가리려고 그래요.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은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죄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죄를 저질러야 돼요. 물론 다윗은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12장에 가서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심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바로 이 찬양이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제가 씻어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바라요. 그럼 이 죄라는 건 멈춰야 되는 것이지 멈추지 않으면 죄는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에서 가장 범죄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26절, 27절 마지막 절에는 드디어 우리아의 시신이 돌아오고 우리아가 죽은 걸 보고 밧세바가 통곡을 합니다. 7일 동안 호흡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래요. 밧세바 무서운 여자죠. 그죠? 통곡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다윗이 끝났다 하고 또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11장에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밧세바는 우리아가 다윗과 자기와의 관계를 알았다고 생각했을까 몰랐다고 생각했을까 밧세바는 어쩌면 굉장히 계산적인 여자였을 겁니다. 밧세바는 물론 나중에 애를 갖다 네 명을 낳게 되고 그 중에 한 애가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죠. 그러면 밧세바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다 다윗이 나쁜 것이 아니라요, 바세바가 나쁘다고 해요. 바세바가 뭐를 했다고요? 꼬리를 친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을 유혹하고 범죄한 것이 바로 바세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성경에 보면은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이 바세바는 항상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다못해 나발의 부인 누구죠? 아비가일은 아비가일 이렇게 이름이 쓰는데 나발의 아내라고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바세바만큼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여자가 4명이 올라가는데 라합, 또 누구죠? 룻, 또 다말, 다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 바세바가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하면 1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잘못된 것을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도대체 이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12장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마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만약 그 사람들이 선한 바를 그 나무를 보지 않고 생명의 나무만 보고 살았다면 범죄 안 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런 범죄, 그런 죄의 씨가, 죄의 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나로 주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 사람인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다윗은 이렇게 범죄를 다 속이고 감쪽같이 감추었습니다. 흔적조차 없애버리고 자기는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그것이 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삶을, 말을, 행동을,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말고 나를 지켜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